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안일 세 나라가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45분 동안 아베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가 남북정상회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미북, 북일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 관계도 진전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돕기로 약속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통화에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평양선언을 언급하며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건 이번이 열 번째입니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스톡홀름에서 스테판 레벤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레벤 총리실 대변인은 오늘 AFP 통신에 면담을 확인하면서 하지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레벤 총리는 앞서 스웨덴 뉴스통신사인 TT에 스웨덴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리 외무상은 어제 스웨덴에 도착한 뒤 마르고트 발스트롬 외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다시 만났습니다. 스웨덴 관리들은 여러 언론에 두 사람이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춰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아직 리 외무상의 방문 결과에 대해 자세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스웨덴 관리들은 리 외무상이 오늘 출국하려던 애초 계획과 달리 18일까지 스웨덴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키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신문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이런 결심을 밝혔고 후임자를 물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현역 육군 중장인 맥마스터 보좌관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 발표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교체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은 맥마스터 보좌관 교체로 행정부 내 고위급 인사들의 추가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제 기자들에게 항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변화를 보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 역시 다른 생각들을 보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가까운 동구타 지역에 공습을 가해 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단체들은 최대 2만 명이 동구타를 탈출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오늘 이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동구타는 2012년 이후 반군이 장악해왔던 곳입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은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으로 대부분의 지역을 탈환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현지 주민들이 폭격을 피해 탈출하고 있으며 오늘도 수천 명이 피란길에 합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군이 오늘 시리아 북부 도시 아프린에 폭격을 가해 18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아프린에서 폭격을 피해 지금까지 주민 3만 명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시리아는 7년에 걸친 내전으로 40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1,200만 명이 피난을 떠났으며 이 가운데 560만 명은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이라크 서부에서 미 군용기가 추락했다고 미 중부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추락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상자 규모와 추락한 군용기의 기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미 당국자들은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추락한 군용기가 HH-60 페이브 호크 헬리콥터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일본에서 주인 없는 땅과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땅의 면적이 일본 국토의 11%에 달한다고 하네요. 빈집이 무너지거나 방치돼 수리를 하려고 해도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복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등기 조사를 해보면 100여 년 전에 등기 이전을 한 게 마지막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부의 상징이었던 일본의 부동산, 왜 이렇게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돼버린 걸까요? 바로 경기 침체와 함께 찾아온 초고령화 때문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고, 또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집들이 방치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오늘 2040년에는 주인 없는 땅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홋카이도 면적만큼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주인이 찾기 힘든 땅과 집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입주를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3도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영상 11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만 미국 일부 지역에선 봄방학이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뉴욕시 맨해튼에 찾아온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토니 베넷의 Spring in Manhattan 들어보시죠. Spring in Manhattan starts after dark, after a lazy afternoon. In Central Park, Washington Square may be where you'll feel her first warm touch. Down in the village, you'll find she may be much too much. Spring in Manhattan. Never stays long. Still, if you fall in love, she'll bless you with a song. And if you'll liste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오는 일요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점들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조 상품과 불량품을 엄중 단속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미얀마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는 사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대선이 실시되는군요.
네, 6년 임기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가 러시아 전역에서 일요일인 오는 18일 진행됩니다. 푸틴 현 대통령이 다시 후보했고요. 이 밖에 7명의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3명뿐이었던 지난 2012년 대선에 비하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8명으로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이례적으로 후보도 많고 또 최근 러시아가 다양한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형편이라서 이 러시아 대선 과정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자, 8명의 후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러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인 크세니아 소브착, 올해 불과 36살인데요. 방송인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공산당이 공천한 파벨 그루디닌 집단 농장장과 극우 민족주의 성향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노브스키 대표 등이 주요 후보로 꼽힙니다. 이 밖에 보수 민족주의 정당인 러시아 전국민 동맹당의 세르게이 바브린 대표, 또 좌파 정당인 러시아 공산주의자당의 막심 수라이킨, 또 자유주의 성향 정당인 야블로코당의 그레고리 야블린스키, 또 재계 출신으로 기업인 권리 보호 대통령 전권 대표를 맡고 있는 보리스 티토프 등도 나섰습니다.
네. 자, 이 선거의 판세가 어떻습니까?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물론이고 외신들도 그렇게 전망하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경쟁자이자 러시아 최대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이 전과 문제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은 푸틴 대통령이 과연 몇 퍼센트 득표율로 재선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기는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 측은 70-70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율 70%에 득표율 70%를 올리겠다는 건데요.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임기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같은 계획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부치오미 이달 초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 그러니까 7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후보 7명은 각각 10%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재선되면 네 번째 임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1999년 보리스 엘친 대통령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푸틴은 첫 대선에서 이겨서 이듬해 공식 취임했고요. 2004년에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총리로 물러섰다가 2012년에 다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4선입니다.
네.
이 집권 1, 2기 당시 4년이었던 대통령 임기가 지금은 6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2024년까지 최고 지도자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네, 이 4년 임기 두 번, 6년 임기 두 번, 총 20년 동안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현대사에서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되는 건데요.
예.
그보다 오래 집권했던 사람은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기간까지 30년 이상 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를 유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포위당했다는 러시아 국민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해서 강력한 지도자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는 건데요. 과거 냉전시대 미국에 맞서서 양강구도를 만들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러시아인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하게 했고 그 강한 지도자가 바로 푸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외부적인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이용했다는 이 주장에 대한 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이 러시아 당국은 이번 대선 날짜 18일을 크림반도 병합 4주년에 맞췄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공개된 다큐멘터리 푸틴에서 서방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 크림반도를 반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서 불법 병합한 일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 측의 제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같은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또 푸틴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신형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매우 유효한 대선 운동이었다고 영국신문 가디언은 평가했습니다.
예. 최근 러시아에 대한 서방 측의 제재가 더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어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해킹 등으로 개입한 러시아인 5명과 단체 5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또 전날에는 영국 정부가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외교 인력 23명을 추방하는 등 제재를 발표했고요.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네 나라가 러시아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에서 모조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요?
네, 리커창 중국 총리는 현재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본회의에서 위조, 불안전, 불량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이 관련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처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오늘 전했습니다.
네, 자 전인대에서 논의한 이 관련 의제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이 중국 최대 주류 업체인 구이저우 마오타이의 부경 총리인 장더친 인민대표는 지금 중국 시중에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가짜 마오타이 술병이 넘쳐나고 있다고 전인대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위조 지폐나 음주운전을 다스리는 만큼의 노력을 가짜 상품 단속에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리커창 총리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한 겁니다.
예.
이 같은 총리 방침에 따라서 공상총국은 즉각 신고 접수 등을 위한 전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가짜 상품을 만들고 파는 일이 그렇게나 많은가 보군요.
네, 중국에서 이 모조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의 일부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들의 기능이나 모양을 무단으로 베껴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중국을 이른바 이 카피의 천국, 복제품의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이 가짜 상품이나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 대상도 다양해서요. 이 작은 이 명품 손가방이나 손목시계, 옷까지 또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자동차까지 있습니다.
예. 자, 이렇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요.
예. 청바지를 비롯한 옷가지를 만드는 미국 회사 리바이스가 중국 업체의 복제품 제조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 주요 경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 리바이스 측은 중국의 차이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등 업체 두 곳이 이 자사의 청바지 디자인을 베껴서 만들었다고 소장에 적었는데요. 이 리바이스의 상징과도 같은 이 뒷주머니의 곡선 자수를 똑같이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예.
이에 리바이스 측은 가짜 상품을 전량 폐기하고 4만 7천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내는 한편 현지 지식재산권 발행물에 업체 이름을 올릴 것을 해당 중국 기업들에 요구했습니다.
네, 이 미국 회사가 소송까지 냈는데 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은 뭔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실태를 조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갈래로 중국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가 이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두 번째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입니다. 이 지식재산권 혹은 지적재산권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미국 기업들의 특허권 스티커와 상표, 디자인을 베껴 만들거나 첨단 기술 등을 도용하는 일이 많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위반 행위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네.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수출하는 각종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 등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는 매년 미국의 수백만 개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가 끝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르게 되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의 지재권 침해 실태 등 조사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고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주요 경제 전문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당 분야 수입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군요.
네, 이 소수 인종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이번에는 집회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곳곳에서는 이 법률 개정이 미얀마 민주주의의 후퇴라면서 반대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얀마 정부가 어떤 내용의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미얀마의 현행 평화 집회 시위법은 지난 2011년에 제정됐는데요. 여기에 국가 안보를 해치고 법을 위반할 목적 또는 금품 지원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또 집회 신고 때 비용과 후원자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선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미국처럼 상하 양원제인데요. 상원이 지난주 이 개정안을 승인했고 현재 하원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의회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대표로 있는 집권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전체 의석의 60%로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수도 양곤을 비롯한 미얀마 곳곳에서 크고 작은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현재 19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이 이 법률 개정 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미얀마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고위관리들도 관련된 언급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권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미얀마 국민들은 이 같은 기본권을 누린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또 미얀마 정부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얀마 정부에 대한 이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8월 불거진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 논란으로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또 실질적인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도 이 같은 사태를 묵인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주화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이미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과 강요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트럼프 기업에 러시아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형 완구 소매업체인 토이저러스가 미국 내 매장을 모두 정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격적으로 경질된 이후 대규모 인사 개편이 있을 것이란 말이 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15일 주목되는 발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이 아일랜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인사 개편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ut there'll always be change, and I think you want to see change. And I want to also see different ideas. Larry Kudlow just came.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인사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면서도 항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인사 개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15일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경질될 것이란 보도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CNN 방송 등이 백악관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맥메스터 보좌관을 경질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네. 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경질 대상에 포함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언론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일하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핵 문제 등 몇몇 현안에서 견해 차이가 큰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욕감을 주지 않고 맥메스터 보좌관을 경질할 방법과 시기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젯밤 인터넷 트위터에 이 보도하고는 달리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백악관 안보 진영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맥메스터 보좌관은 현역 군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맥메스터 보좌관 현역 육군 중장입니다.
예. 자, 이 맥메스터 보좌관 외에도 백악관 참모와 강요 중에 이 경질설이 흘러나오는 사람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벤 칼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그리고 데이비드 썰킨 보훈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션스 장관은 이미 경질된 틸러스 국무장관과 함께 교체 대상으로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각료죠.
맞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스캔들에서 스스로 빠짐으로써 결국 특검이 구성되는 실마리를 줬다는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눈 밖에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공개적으로 세션스 장관을 자주 비난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세션스 장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켈리 비서실장은 왜 경질설이 나오는 겁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백악관 관리 말을 인용해서 켈리 비서실장의 잦은 직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한 이견으로 이 켈리 비서실장에 대한 대통령의 불편함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칼슨 장관과 썰킨 장관의 이름이 거론된 또 이유는 뭘까요?
다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칼슨 장관은 3만 달러가 넘는 만찬용 식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고요. 썰킨 장관은 출장길에 아내를 데려가 관광을 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또 최근 언론 인터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베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도 경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대규모 인적 개편에 대한 이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인사 개편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As you move through an administration, you have different priorities that you're focused on and different people that are going to lead those efforts.
네, 대통령이 참모나 강요에 항상 가장 적절한 사람을 기용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인적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15일 주목되는 소식이 나왔군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뮬러 특검이 최근 트럼프 기업에 러시아나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다른 항목과 관련이 있는 물건들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겁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자, 트럼프 기업 어떤 회사입니까?
네, 부동산 개발 회사로 운영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소유입니다.
예, 특검이 트럼프 기업에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특검 요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도 확실하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진영의 정치 활동에서 외국 자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검 측이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트럼프 기업 쪽으로 흘러들어간 이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특검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대선 전후에 트럼프 진영에 몸담았던 사람들 위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개인 회사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회사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난해 7월이었죠. 이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특검이 자기 회사까지 조사하는 것은 레드라인, 즉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특검이 이번에 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었습니다.
네. 자, 이날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네. 트럼프 기업 측은 지난해 7월부터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관련된 질문은 트럼프 기업 쪽에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뮬러 특검에 기소된 폴 매너포트 씨가 이 법원에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죠?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없는 혐의로 자신을 기소했다면서 이를 기각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잠시 트럼프 진영의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일했었는데요. 이 돈 세탁과 금융 사기 혐의로 뮬러 특검에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형 완구 판매 업체인 토이저러스가 미국 내 매장을 모두 정리한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토이저러스 경영진이 이 채권단을 만난 뒤에 미국 내 880개 매장을 모두 폐쇄하거나 매각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네.
만일 이 계획이 실현이 되면 일자리 약 3만 개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토이저러스는 이미 파산을 신청했죠.
맞습니다. 지난해 9월에 5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연방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간 토이저러스가 이 회생을 위해서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내 매장 20%를 정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결국에 이번에 미국 내 점포를 모두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이 토이저러스가 한때는 전 세계에서 2천 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토이저러스라면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948년에 세워졌으니까 역사가 70년이나 되는 회사인데요.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본 경험이 있는 그런 상점입니다.
예, 자, 이렇게나 역사가 깊은 이 토이저러스가 폐업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완구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졌고요. 또 토이저러스가 온라인 거래,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예, 뭐 사실 요즘에는 이 장난감을 사려고 굳이 토이저러스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월마트나 타깃 그리고 코스코 같은 이 대형 소매업체들에 가도 이 다양한 종류의 완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상점에서도 다양한 완구를 싸게 파는 세상이 됐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요, 미국 완구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월마트로 29.6%를 기록했고 아마존이 2위로 시장 점유율이 16.3%였습니다. 반면 토이저러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이 기간 13.6%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완구의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관련 업계 통계를 보면요, 지난 2년 동안 이 온라인 완구 판매가 55%나 늘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완구 판매 매출 가운데 대략 14%가 온라인 인터넷에서 이뤄졌다고 하는군요.
네. 자, 지난해 연말 쇼핑 기간에 미국 소매업체들이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토이저러스는 이 기간에 혜택을 받지 못한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아마존 매출이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이 다른 업체들도 장사가 아주 잘 됐는데요. 이 토이저러스만 예외였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는 토이저러스가 자기들이 파는 물건이 값이 싸지도 않을 뿐더러 이 온라인 상점도 낙후된 상태라 고객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밝혀주었어요.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데비 분의 You Light Up My Life 들어보시죠. So many nights I'd sit by. Washington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이 조처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유럽연합, 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은 무역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 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는 이 가운데 수입세에 해당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에는 대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 수입을 늘리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And we want a lot of steel coming into our country, but we want it to be fair and we want our workers to be protected and we want frankly our companies to be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조처가 미국 국내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세 방법에 따른 관세 분류.
관세를 부과할 때는 대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수입 가격의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의 일정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종가세,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 밖에 종량세와 종가세 두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듀티프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듀티프리는 영어 말 그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선이 있는 공항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이른바 듀티프리 상점에서는 관세가 붙지 않은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관세의 역사.
관세는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 국가에서도 통행료나 시설 이용료 같은 초기 형태의 관세를 볼 수 있었고 중세에 들어서도 관세 성격의 세금이 존재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서양 국가들의 관세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됐습니다. 식민지 개척을 통해 자연자원을 확보하고 무거운 관세를 부과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차단함으로써 국력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자유무역이 확산함에 따라 관세 장벽이 무너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사회는 관세무역 일반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등 자유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미국도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나 몇몇 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열띤 논쟁.
관세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쟁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관세가 국가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관세로 외국 상품과의 경쟁이 없어지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나 혁신이 둔화되고 자국 소비자들이 관세가 붙은 비싼 외국산 상품이나 질이 떨어지는 국산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관세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철폐가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특정 계층을 어려운 처지로 내몬다고 지적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국가 고유의 권한인데 관세를 제한하거나 없애는 협정이 각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뿐더러 관세 보호막이 없어 경쟁력이 사라지는 산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월 8일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Other countries have added production capacity that far exceeds demand and flooded the world market with cheap metal that is subsidized by foreign governments, creating jobs for their country.
다른 나라들이 수요 이상으로 상품을 만들어낸 뒤 보조금을 지급해 값싸게 만든 상품을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와 수입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등 수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패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무역 확정법이 제정된 지난 1962년 이후 해당 사례가 모두 28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지난 1986년으로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기계 공급 품목의 수입을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보복 관세, 무역 전쟁의 서곡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이 발표되자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히 유럽연합 EU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U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입니다. EU는 지난해 철강 62억 달러어치, 그리고 알루미늄 11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발표되자 세실리아 말럼스트롬 EU 통상당당 집행위원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n the list, there are steel products, there are industrial products, and there are agricultural products. Certain types of bourbon is indeed on the list.
WTO 제소나 보복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중국도 미국과 무역 전쟁을 원치 않으며 무역 전쟁은 전 세계의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호주가 미국의 보복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부과가 전방위적인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미국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어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마이크 폼페어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올해 53세인 폼페어 지명자는 3선 하원의원 출신입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로 불리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유럽에서 기갑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 뒤 하버드대학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법률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 입성 전 항공부품회사와 유전장비 공급회사를 세우기도 했던 폼페오 지명자는 지난 2010년 공화당의 거물급 기부자인 코흐 형제의 지원을 받아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하원에 들어가 정보위원회에서 활약했고 리비아 벵가지 소재 미국 영사관 습격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의회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와 국가안보국 NSA의 감청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등 강경 보수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CIA가 테러 용의자들에게 수행한 물고문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미국 보스턴에서 테러가 난 뒤에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테러를 조장한다고 발언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기 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특히 청문회장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공화당 경선에서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지했지만 루비오 후보가 낙마하자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고 곧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동맹자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3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장관직을 훌륭하게 수행하리라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지명자와는 처음부터 잘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폼페오 지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향을 근거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지금보다 더 강경한 기조로 나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상원 임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국무장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관세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미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시간 나면 연락해. 일 끝나고 놀고 싶으면 얘기해 같은 누군가에게 연락달라고 할 때 다양한 영어 표현들이 쓰이는데요. 이 표현, 미국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slang, 은어로 알아볼까요? Hit me up. Hit me up. Hit me up. Hit me up. Hit me 라고 하면 날 때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연락해, 만나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no plans this weekend, so hit me up whenever you're free. 이번 주 계획 없으니까 시간 나면 연락 줘. Feel free to hit me up whenever you want to. 연락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 Hey, I'm a little busy right now. Can you hit me up a little later? 지금 좀 바쁜데 좀 나중에 연락 줄 수 있어? Hit me up. Hit me up. Hit me up. Hit me up. 오늘은 hit me u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당신 품에 있으면 천국이 있는 것 같다며 떠나간 연인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브라이언 애덤스의 Heaven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51년 3월 16일 오늘,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메디슨이 미국 버지니아주의 포트 콘웨이에서 태어났습니다.
In the home of his grandfather at Port Conway, Virginia, was born in the spring of 1751. The small boy who was to be our fourth.
뉴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해 역사와 행정, 법 등을 공부한 메디슨은 25살 때 버지니아 헌법을 기초하는 작업에 참여합니다. 메디슨은 또한 대륙회의에 참가하기도 했고 버지니아주 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메디슨은 알렉산더 해밀턴과 존 제이와 함께 강력한 연방정부를 주장하며 미국의 헌법을 기초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메디슨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메디슨은 이후 토머스 제퍼스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거쳐 마침내 1808년 미국의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영국 해선이 미국 선원을 강제 징집하고 화물선을 나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자 메디슨 대통령은 1812년 영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 이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미국 헌법 초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제임스 메디슨,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35년 3월 16일 오늘,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So in the high summer of 1919, the German delegates were brought to the Great Hall of Mirrors at Versailles to sign the peace treaty.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이 조약에 따라서 해외 식민지와 유럽 영토 일부를 잃은 데다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고 독일 사람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 히틀러는 독일의 나치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나치 정권은 게르만 민족이 최고며 무엇보다 국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어 나치 정권은 1935년 오늘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파기 선언을 한 지 4년 만인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는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게 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